저희의 목표는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실제로 확대시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 이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인데요. 저배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올해 관철을 시킨 거고, 내년에는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소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엄청 바쁘셨죠?
조금 바빴어요.
조금?
네, 네. 최근에 뭐 예결위 간사하면서 그 2026년 예산안 심사하는 걸 맡아가지고요.
진짜 바쁘신 와중에 코스피를 신경 써주시느라고 저희 아마 그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올해 작년에 이제 의원님 뵀을 때도 그렇고, 아, 나 이제 코스피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투자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 네.
일단 아마 그 이전에 투자를 시작했으면은 이런 즐거움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앱을 들어가서 확인을 할 때마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사놓고
그러니까 그렇죠.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ETF로
지금은 그 계좌를 두 개 만들어서요.
네네.
하나는 작년 11월부터 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100만 원을 이제 50만 원은 코스피 200 ETF, 그리고 50만 원은 코스닥 150 ETF, 이렇게 이제 적립식 투자를 자동으로 이제 매수를 걸어서 하고 있고, 몇 달 전에 10월인가? 이제 전고점 한번 돌파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 5천만 원을 땡겨가지고 일시금 투자를 거치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 2천만 원은 고배당주 ETF를 샀고, 3천만 원은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나눠서 거치식으로 했는데, 둘 다 수익률이 좋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진 않은 상황에서,
네네.
너무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수한 경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한 10% 정도 좀 작은 금액으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해보면 배우고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새해에는 뭐 좀 작은 계좌를,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샀다 팔았다 한번 좀 해볼까 싶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뭐 개별 종목을 하시기 좀
어렵고. 개별 종목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ETF죠 뭐.
ETF로
네네.
이제 뭐 섹터나 아니면 이런
네네네.
식으로. 네.
다양한 경험을 좀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투자의 세상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네, 어쨌든.
투자의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네. 다 ETF여가지고.
아니요. 저는 개별 종목을 뭐 해야만 투자고, ETF 하면 투자가 아니고가 아니고.
네.
사실 지수에 투자하는 거든 뭐든, 뭔가를, 내가, 현재의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미래의 나한테 그, 이 가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던져준다라고 생각해보면 다 투자죠.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근데 투자를 해보시니까 국회 안에서의 그 반응이나,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다들 동료 의원님들께서, 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올해 중반에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다가 그 ETF 투자 챌린지에 하자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 그 챌린지에 동참하신 분도 있고 동참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동참 안 하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아 그때 네가 말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의원총회가 있어서 좀 일찍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모 의원님이 저한테 핸드폰 들고 오시더니 내가 땡땡 증권 일단 계좌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번도 안 해봤다,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 그 11월에 처음 ETF 적립식 투자하면서 여기저기 권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제 주변에서 의원님들 중에서 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하여튼 수십 명 이상 되고.
전도사네요, 거의.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전도사.
근데
사실 근데 투자를 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 이게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얘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배당 ETF 네. 하면서 ISA 계좌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고배당 ETF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월 배당을 해주니까. 네네네네. 그날 그렇게 딱 배당금 입금됐습니다. 이게 카톡으로도 알림이 아하, 오고 아하. 앱에 그 푸시 알림으로도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딱 기분이 좀 그날 약간 아,
들어왔구나.
배당금이 왔구나.
네.
네. 세금도 안 내잖아요. 심지어 그쵸, ISA는.
맞아요.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상상을 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왔네도 있지만 배당이 들어왔네. 아 그러면 이 돈으로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갈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원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배당금이 얼마 들어오니까 이거에 곱하기 얼마를 집어넣으면 한 달에 얼마가 그렇죠. 들어오겠구나. 이제 이런 상상이. 되게 쉬운,
맞아요.
쉽고 되게 이렇게 느껴지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고, 실제로 배당이, 이제 오늘도 배당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배당이 내년부터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머니 무브가 실제로 저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주변에서 듣는 거는 PB 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을 네. 많이 자문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꼬마 빌딩 아하. 팔고 아하. 배당주로 넘어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아니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게 사실은 되게 번거롭고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임차인이 뭐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사실 관리하기 편한 자산이 아닌데
그쵸.
그게 부동산 임대 수익만큼 어떤 금융자산으로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관리할 게 없잖아요. 네, 배당주는. 네. 네. 사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좀 자산가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존보다 우리가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나게 만드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무브를 위해서.
원래 머니무브 뭐 이런 거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신선하긴 하네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머니무브가 근데 저도 봐도 이번에 이제 개편된 안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동해서 나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선 이제 그 실제로 배당을 늘려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본 말씀을 주셨으니까 꼬마 빌딩을 샀어. 근데 옛날에 한참 꼬마 빌딩 한 채 사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판사에 막 서점에 막 난리나고 그냥 나도 나도 꼬마 빌딩 사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삼성의 어떤 뭐 건물을 통임대하신 운용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6층까지 엄청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야 그래서 이거는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전체 6층인데도 1,8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거짓말! 그러면서 너무 싼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신 얘기가 이 건물이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6개월 이상 임자를 찾지 못해서 비어있다가 임대료를 확 낮춰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싸게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게 꼬마 빌딩이 이제 활성화되고 막 하려면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하고 막 이러게 되는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는 뭐 빅테크는 뭐 좋다고 하는데 뭐 밑에 있는 뭐 바닥 경기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의 수요가 엄청 많이 줄어나 봐요.
그리고 경기도 경기인데요. 요새 뭐 뉴욕이나 다른 해외 도시를 보더라도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비대면 업무 방식도 확산되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방식으로 작은 스타트업 같은 데들도 예전 같으면 뭐 아주 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찾았다고 하면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이제 오피스나 빌딩, 우리가 아파트만 지금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인 것 같지만 그쵸.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흠. 그리고 31년까지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이 서울에 많이 이제 그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실률 걱정도 슬슬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빨리 금융으로 옮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무슨 설득하러 나오신
기승전,
거잖아요.
네. 갑자기 세일즈하러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50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50억 기준이잖아요. 꼬마 빌딩으로 배당을 5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받을 사람이면 무조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낮아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세율이 이번에 도대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안이 아니라 어쨌든 이소영 의원안 이게 이제 또 저는 보면은 전 국민이 이소영 의원이 난 거야, 정부안이 난 거야라고 해서 이소영 의원 이름이 많이 팔렸잖아요. 어쨌든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소영 의원이.
팔렸다기보다요. 팔렸다기보다요. 네, 네.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야, 이소영 의원 아니야. 이렇게 법안 이름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법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마음에 많이 든다, 안 된다. 이걸 100점 만점으로 보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안을 고안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딱 피스를 맞춰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죠.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는 맞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정부안은 정말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정부안과 이소영안의 한 절반 섞어서 딱 반 나눈 정도의 이제 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하게 주고 싶진 않고 그래도 한 80점 이상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원래 그런 평가가 후하지 않은 편이라서
네, 네.
뭐 100점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80점을 주셨다는 거는 어쨌든 20점은 좀 아깝다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이 얘기도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20점은 좀 깎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그냥 누군가의 세금 깎아주려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좀 체질 개선을 해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머니무브.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보는 시도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좀 과감하게 뭐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총론에 동의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네.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한다면.
그래서 한번 화끈하게 해보고 효과가 정말 크다.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이제 안고 있었던 현금이 주주들한테 많이 풀려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경제의 선순환, 낙수 효과,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기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조금 이제 안착시키는, 명구화시키는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과감한 혜택을 줬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세제로서 되는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뭐 부자 감세로 지적하는 뭐 분들의 주장도 있었고 또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 배당이 늘어나는 거야? 이제 이런 의구심에 기반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다 설득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시원하고 깔끔한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결과는 나쁘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는 한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특히나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네.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도를 뭐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들어놔도
네네.
그거를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세율이 뭐 최고 세율이 25%가 아니라 15%로 낮춰도 활용하는 기업이 있고
그쵸.
그걸 요구하는 주주들이 있어야지 사실 이게 배당 확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나름대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든 만큼 저는 이걸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많이 알리고 싶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상장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럼 배당금 결정 같은 데 관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상장회사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제도가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좀 정확히 아시고 기업에서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분들이라면은 그 기업이 또 그 기업의 주주들이 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의사결정을 좀 해주시고 네. 또 주주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승리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주장하니까 되더라.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제 오늘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배당을 요구를 해도 되는구나.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에도 연결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편된 내용들 그런 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제가
해주실까요?
판넬을 네.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그 다들
이쪽으로
네. 다들 이제 세율이 얼만큼 낮아진 거야? 라는 거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원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천만 원 밑에는 14%가 적용이 됐고 그거를 초과하면 이제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됐죠. 그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될 때의 최고 세율은 국세만 기준으로 해서 45%였죠.
45%.
지방세 포함하면 네. 49.5%였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국세만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네. 근데 사실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의 세율은 명목세율이고 실효세율은 그거보다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법인세하고의 이 이중과세 문제를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세 공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할 때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회사 대주주분들한테 적용되는 기존의 최고 세율은 대강 국세 기준으로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추 러프하게. 맞습니다. 러프하게. 네. 거기에서 이제 지방세 10%가 붙지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국세 기준으로 40%였던 거를 이제 분리과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냥 요 정부안은 뭐 최종안이 아니니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소영 안의 최고 세율이 25%였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뭐 당정청 이런 그 합의 이런 걸로 25%가 갈 거다라는 이제 그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최종적인 기재위 통과된 안에서는 50억 초과 구간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이게 추가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배당금을 60억을 받았다. 그럼 이제 50억까지는 요 아래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누진 이제 과세 방식에 따라서 이제 50억 원을 초과하는 10억 원에 대해서는 30%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배당 결정을 하는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기존의 세율이 그로스업을 하더라도 40% 정도였는데 이제 최고 세율이 30%가 되니까 일단 10%포인트 정도 이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진짜 많이 내는 구간에서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시다시피 이게 누진 구조의 세제에서는 요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여기 3억 원에서 50억 원의 구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네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이제 넓게 잡은 이유 자체가 50억 원 밑에서는 좀 과감하게 걸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50억 이상 받는 분들의 경우에도 50억 밑에 구간에서 25%, 20%, 14%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인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마 빌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50억 정도 받는다 배당으로 네. 그 임대 수익료를 50억 네. 정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세율은 정말로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당을 50억 받는 대주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그로스업 고려하면 세금을 한 20억 정도 냈을 거예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억 정도 냈겠죠. 네. 근데 이제 요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은 12억 5천만 원 정도를 국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나네요.
내는 세금만 7억 5천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적은 게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직 그 정도로 이제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50억도 없는데 50억을 배당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진짜 큰 돈이게 좀 어쨌든 그런 분이 있긴 있으니까 50억을 배당을 받으면 20억을 기존에 세금을 내던 거에서 12억 5천이면은 8억 5천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혜택이긴 하네요.
상당히 큰 이제 세율 혜택이고요. 근데 이제 요 가장 윗구간에서 배당을 결정하는 이제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분들의 이제 세제 혜택이 중요한 것도 한 거지만
맞아요.
꼭 대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꼬마 빌딩 팔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유입이 되시면 어떤 뭐 유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래 구간에서의 네. 좀 자산가 분들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오는 거에 우리가 이제 일반 주주들이 그렇죠. 누리는 효과들도 충분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가운데 있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진짜로 올려줄 것인가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니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네.
결국 세금은 안 올라오면은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막 뭐 배당 성향 뭐 몇 퍼센트 이상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제 채널에도 댓글에 어떤 댓글이 많이 달렸냐면 아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상장 기업의 모든 배당에 대해서 다 분리과세하고 세율 깎아주세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사실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네네.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세율만 낮추면 대주주들 입장에서 배당을 늘릴 수도 있는데 안 늘리고 그냥 세율 인하만 향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제도의 특징은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하.
이 배당을 확대하지 않으면 아하. 이 세율 인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실제로 확대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건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의원님께서 아니 코스피 투자하세요 그런데 안 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배당을 안 올린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걸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배당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꼬마 빌딩 팔고 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아 그 회사는 아니니까 안 해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회사가 합쳐서 한 27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중에서 1200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실제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배당을 하는 기업의 대주주는 기존 세율 체계에 따라서 세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배당을 더 올려서 여기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본인의 기업을 만들면
바꾸면.
기존에 내고 있었던 세금도 줄어드는 거죠.
아,
본인이 그래요. 가져가는 배당의 모수도 늘어나면서 세율은 그렇군요. 낮아지니까
네.
혜택이 큰 거고 그래서 이 요건을 잘 이해하시고 해당되게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 이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인데요. 일단 큰 대전제가 있어요. 이 대전제는 사실 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굳이 정부가 아, 이 제도를 어렵게 도입해서 세금 인하도 해주는데 배당이 오히려 줄어들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네네.
그 원래 이제 처음 정부안에는 매년 전년도보다 배당이 늘어날 것 이게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상장회사들이 경기순환형 기업이 많잖아요.
맞아요. 경기를 많이 타죠.
반도체나 조선이나 근데 뭐 작년에는 당기순이익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배당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엄청 이익이 쪼그라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당액은 줄이면 안 돼. 무조건 늘려야 돼. 매년. 그러면 그거는 너무 좀 과도한 요건이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타협 안으로 최종 통과된 게 지금 이제 이 법이 2026년 1월부터 적용이 되면 2025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6년 3월 결산 배당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를 2024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잡아서 이 기준연도 대비로만 배당이 늘어나면은 되게끔 이렇게 타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2024 어느 기업이든
매년 전년이 아니고
네.
기준연도 딱 정해놓고 이것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2024년 사업연도에
배당액 대비 배당액 금액이 감소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5년 결산 배당이 주당 1,444원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줄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게 이제 대전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우수상 노력상으로 계속 표현하는 네. 그 요건인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 인 기업이 우수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게 노력상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1등 기업인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사업년도에 대한 2025년 결산 배당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 성향이 29%였거든요. 그럼 29%면 이 노력상의 25%는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배당 성향을 40%로 올려도 우수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배당 성향 자체는 25% 이상만 유지하면서 배당 금액, 그러니까 1,444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올리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당 1,444원을 10% 올리면 1588원? 1589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우수 노력상으로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우수상이든 노력상이든 적용이 되는 건 똑같은 건가요?
똑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 네.
올해 결산 배당 했던 거 기준으로 하면은 24%였거든요. 배당 성향이.
네.
그러면은 배당 성향을 1% 정도만 올리면은 노력상 이 일단 기본 전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전년 대비 아마 올해가 주당 12,000원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10%
어.
그러면은 13,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당 성향이 아마 상승이 될 거고 그 정도의 배당액만 늘려도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노력상에 해당이 되는 아.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이제 우수상이나 노력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지금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처럼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25%가 안 되지만 내년에 1%포인트만 올라가면은 혜택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주분들이 뭐 회사에 요구를 많이 하실 수 있겠죠. 어, 얼마든지 이거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 배당을 더 늘려서 이거 적용을 받아라. 그러면 어쨌든 많은 주주분들이 여기에 세율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대주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발라내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조건을 이미 요즘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다 스크리닝을 다 해놨어요.
네.
요런 됐나?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 팔고 들어올 사람 이거 주식 사라라고 다 지금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팀에 네.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업의 판단인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결정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여기 들어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몫인 거라서
맞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3년 한시법으로 통과가 일단
아하,
됐는데
이게 또 중요하네요.
3년 한시법이 된 이유는 그 토론 과정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하.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3년 후에 또 연장을 하거나
아하.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더 혜택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3년 한시법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결정되면
그럼 뭐 사실
진짜 투자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3년까지 안 가더라도
네.
첫 해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아하.
대번에 뭐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하.
이번에 2026년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주주분들의 역할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좀 이게 뭐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좀 그만하자 그냥 뭐 이거 뭐 해봐죠 의미 없네 이래버리면 이제. 난감한 결과가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 지난주에 나온 하나증권 뭐 리포트나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나온 뭐 NHS 나온 뭐 리포트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재 기준으로 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도 알려주고 있고
어허.
또 현재 기준으로는 현대차처럼 조금 미달하지만 내년에 조금만 올리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후보군 기업들도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좀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상장사 협의회라든지 이런 경영자 단체에도 좀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 화답을 요구하는 그런 그 면담도 좀 진행할 예정인데 네네. 어쨌든 주주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법안 개정도 많았잖아요. 상법 개정도 있었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단기간에 됐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근데 또 계속 되나요? 이런 흐름들은?
당연히 계속 돼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 실적도 진짜 좋았고 그게 또 지수를 견인한 측면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 자본시장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게 동반되지 않으면 야. 지수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올라간 게 네네.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음흠. 그리고 그게 어쨌든 단단하지 않은 그 성장이 되는 거니까 그 내년에 이런 저배당을 해소하는 거, 저 PBR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일단 저배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올해 관철을 시킨 거고 네. 어쨌든 그 내년에는 그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열심히 또 노력했지만 올해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법안이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아 주가를 누가 누르나 보네.
뭐 누르는 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법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상장회사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평가, 자산 수익 이렇게 2대 3, 3대 2 이렇게 네. 하고 그 순자산 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상속 증여세를.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주가, 시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으면 오히려 내 세금이 늘어나고 주가가 낮아지면 오히려 내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쵸.
주가를 올릴 유인이 크지 않거나 때로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승계를 앞두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주가를 누르는 거죠.
회장님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누르기가 횡행하는 거고 이게 시장 참여자분들은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데
아는 사람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그럼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봐왔고 하니까 이걸 이제 다들 공통의 문제 의식으로 느끼고 계신 건데 그래서 승계할 때가 되면은 비상장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상장을 하면서 이 세금을 줄여보려고 하는 경우도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유명한 네. 회사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다 구조적으로 문제고 오히려 합법적인 이건 탈세를 조장하는 구조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0.8 이하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순 자산 가치의 8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회계적으로 정상인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회사가 비상장 회사였다라고 하면 PBR 0.8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 회사도 0.8 이하인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비상장 회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자. 그러면 자산 수익 공정가치 평가하고 PBR 0.8을 하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는.
요 법안은 저기 주가를 누르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네요. 주가를 열심히 눌렀는데 눌러봐야 소용없이 0.8이다.
아, 그렇죠.
기껏 해가지고 상장까지 시켜가지고 주가를 눌렀는데 상장 안 한 거랑 똑같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네요.
그렇죠.
상속세를 계산을 이만큼 낮출 수 있다라는 계산이 망가지는. 그래서 네.
주가 그래서 누르기를 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네.
이 법안에 나도 공동 발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화제가 됐던 법이고
네네.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법일 텐데
네.
이번에 이제 기재위 조세소위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네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기재위 조세소위의 위원이신 그 국민의힘 의원님이 모 의원님이
노 의원님이
계신데
네.
이제 그분이 어떤 논리로 그런 회사 없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도 봤어요. 네,
상장회사 네. 대표이사 출신이신데 네. 이제 내가 상장회사 대표이사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 주가 누르기 하는 기업을
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들은 적도 없다. 나도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해보면 안다. 네, 정말 그 제 주변에도 그 중간 누르기에 당해가지고 약간 그 유도 선수 할 때 그 누르기 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죽겠다고 막 이렇게 죽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아니 이거는 이 가격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회사에서 하는 행동은 계속 주가를 누르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니까 정말 속이 터져도 이렇게 터질 수가 없다. 이런 정말 울분을 토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세법이 되게 좀 특수한 법이어서 통과되는 방식이 다른 법하고 좀 다른데 네네.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예산안하고 그냥 같이 자동 상정이 되고요.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의 개개인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본회의 상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 안에 일단 하나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돼서 같이 상정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안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의 계획과 목표는 네네. 이거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매년 7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부 안에 올해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분들 많이 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자사주 소각
맞아요.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기형 의원님 저희 우리 코스피 5천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오기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있고 그 법안을 중심으로 좀 심사가 돼서 아마도 한 뭐 두세 달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제를 뭘로 할 거냐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요새 스터디하면서 논의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흠.
금융이나 또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나 이렇게 모여서 뭐 지난주에도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내년에 계속 또 해나갈 정책적인 과제 같은 것들도 조만간에 이제 좀 아마 공개, 공유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제도 개편이 아마 이제 주가로 다 연결됐냐 그러면은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필요한 법안인데 아마 이소영 의원님 혼자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면 이게 딱 들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재벌들은 엄청나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 내는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상법 개정도요. 그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는
맞아요.
것도 제가 작년에 그 금투세 과정에서 상법 이거 이 충실의무 확대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다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뭐 환경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벌들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예.
안 될 거다 그랬는데 뭐 우리 국민들과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주시니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누르기 법안 이것도 한번 통과시키실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네. 뭐 큰 힘은 없어요.
어쨌든 그 네. 대표 얼굴로 이렇게 이번에도 하고 계시니까
네.
내년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직접 투자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도에도 일치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일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코스피를 투자해가지고 코스피 올리게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아니 자기 본인의 이익도 있고 국민의 이익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가의 이익이기도 한 거고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국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지혜를 모아가지고 2026년에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소영 의원님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이 댓글로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그 실버 버튼 받고 싶으시다고 계속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네. 아 아니 정치인들이 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하.
저도
뭐 이소영 국회의원 채널이라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이제 9만 7천이어서
아, 그렇군요.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효치님들께서도 많이 가셔서 구독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셔야 또 코스피를 위해서 일 하실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 그런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들께 많은 투자자분들께 그리고 또 우리 국민연금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 정책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2026년에도 좀 멋진 기록할 만한 한 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감의 지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들을 개선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 많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씩 내놓고 또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까도 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한 명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훨씬 더 몇 배의 힘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이 이번에 또 세상을 같이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소영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